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가하여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을 유대인에게 적용하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산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판단과 심판 때에 법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판단받고 대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자랑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서 행복을 누리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요, 자유롭게 죄를 짓자는 말인데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죄의 종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지옥행을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행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이 거룩함은 구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배 잘 참석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의 순종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가 가르쳐준 교훈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사람이 그냥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개혁교회가 채택한 벨지카 신앙고백서 29항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네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따르며,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치우심 없이 사랑하며,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체와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그리스도의 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에요. 희라,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오래 참음, 참을 수 없는 상대방, 참을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지만 주를 생각하며 참아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부정과 불법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악의 자리에 거주하면서 돌이키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그는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의를 행하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어떤 신앙 고백, 더 나아가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면 그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확신과 신뢰와 헌신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례받은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 또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은신은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된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물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 연약함이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해왔던 악한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은 상처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연약함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술의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변의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란의 유혹에 약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도박에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노에 약합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가 자꾸 일어나요. 또 어떤 분은 낭비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을 험담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너무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끝도 없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의 경우는 더욱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말씀에는 확신도 약하고 그러니 순종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사실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이 익숙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져서 그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또 마귀가 영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아 초신자라고 나는 봐준다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초신자가 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신자는 믿음이 아직 약하니까 범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초신자를 봐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라도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자신이 중심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해방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돈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돈의 모든 것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 순종하는 거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의의 종인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주인인 죄에게 맞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죄에게 맞서는 것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새 생명이 심겼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돈을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라도 그 안에 새 생명이 심겼기 때문에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신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함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한 걸음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과 싸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때로 달콤하게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 우리는 싸워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거부하고 물리치는 것이 의의 싸움의 전부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과 밖을 거룩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알 수 없는 구름이라는 책에 있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연인이시다. 하나님은 경쟁 상대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인으로 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질투하신대요. 경쟁 상대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대요. 참 황송한 말 아닙니까? 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연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의 경쟁 상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줄 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쟁 상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둘 때, 죄송합니다, 그 가족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쟁 상대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질투와 또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한량 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치 않은 인생일지라도, 평범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적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일지라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눈물 나는 일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맞대응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말씀은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때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죄를 지을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죠.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그것이 쌓여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행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을 적이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은혜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죄에게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고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그 은혜에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일어나라.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 얘기함으로 회복하여 이 믿음의 선한 순종의 길을 이루어가기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진리의 위로와 소망의 전들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들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하는 길을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성경하에서 우리의 평강과 일하게 하는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고인들 위해서 우리의 심정을 통하여 온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일하는 아버지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참다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의 자유가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함의 복을 내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만족과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죄요 불행이 있을 뿐이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제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계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이번에 꼭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이산가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